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2011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황금어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라디오스타를 더 좋아하지만 어쨌든 참 불행하게도 무릎팍도사의 강호동 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정상에 올라서는 건 참 어려워도 내려오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어떤 연예인들에게 너무 큰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공인은 정치인이나 뭐 아니면 그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뭐 제 생각이니까요. 어쨌든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뭐 잘못하면 바로 자르고 뭐 그런 데는 아무 말 없다가 자기들은 뭐 잘못하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연예인들한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여론을 몰아버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몸은 피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정말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았던 그 무릎팍도사가 좀 더 마음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편에서는 장근석 씨가 나왔었죠. 저는 장근석 씨를 뭐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연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어느 정도냐면 뭐 허세근석이라고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니홈피의 글을 보고 친구들과 얘는 진짜 뭐 하는지 뭐 이런 정도 로 이제 생각을 되면서 웃었던, 그 글을 보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연예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1편을 봤을 때는 뭐 강호동 씨의 그런 일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냥 그냥 웃겼죠. 그랬는데 두 번째 편을 볼 때는 뭔가 지근해 보이고, 둘 다요, 뭐 강호동 씨나 장근석 씨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이 편을 보면서 제가 좀 뭐라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허세근석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변명은 아니고 입장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프랑스의 어느 거리에 자기가 이제 있고 거기에 사진 찍혀있는 모습에 이제 글에 쭉 내려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글을 남긴 건 엄청 유명한 겁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제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한 3, 4년 전인가요? 한창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허세근석이라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입장 표명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좀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얘기해드리면은, 강호동 씨가 물어봤습니다. 왜 파리에서 뉴욕 헤럴드 트리뷴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근석 씨가 말하는 게, 자기가 이제 장기 고다르 감독의 영화 이제 내 멋대로 해라를 보고 한, 그러니까 그 적은 글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주인공이 그 사람을 죽인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가기 위해서 신문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파는 신문이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고, 이렇게 외칩니다. 막 상질리지 고린지 확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파리의 거리에서 뉴욕 헤럴드 트리뷴, 뉴욕 헤럴드 트리뷴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장근석이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제 그게 뭐 허세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아,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장기고다르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장기고다르를 알게 된 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인 어둠의 저편이라는 책에 보면 장기고다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고다르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분이 뭐, 프랑스 영화 부흥운동인 뭐 누벨바그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저도 내 멋대로 해라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또뭐그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를 제일 먼저 다운받아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나가지고 이제 막 애들한테 막 내가 누벨바그를 다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영화란 뭐, 누벨바그 같아야 된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허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뭐, 누벨바그 영화 한두 편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뭐, 아는 척 하냐. 그 말을 딱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아, 맞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뭐, 누벨바그에 대해서 아는 척을 안 했는데요. 뭐, 어찌됐건, 이런 제 이야기가 장근석 씨가 한 얘기에 오버랩되면서 참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다는 이해 못했지만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장근석 씨의 고민이 뭐, 이승기 씨랑 친해지고 싶다. 지금 뭐,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또 제 기억, 가 오버랩되면서 그 고민이 더욱 좀 측은해 보이고 뭐 그랬습니다. 장근석 씨도 이제 제 아까 말했던 그 친구 같은 애가 있었으면 그 미니홈피크를 적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쨌든 그랬었고요. 그래서 요번 읽을 책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의 책 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코끼리 공장장의 해피엔드에 보면은 그 수필 내용 중에 지금 오늘 읽고자 하는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제가 이 작가의 책을 많이는 안 읽었지만 몇편 읽고 뭐 단편도 몇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단편을 하나 읽어드릴 겁니다. 이름은 존 업다이크라고 엄청 유명하죠. 2009년 1월 달에 이제 타계하셨지만, 그래도 뭐 미국에 알아주는 유명한 작가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에 있는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에 나오는 그 내용,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존 업다이크를 읽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라는 이 내용을 먼저 읽고, 존 업다이크의 소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 업다이크를 읽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 봄이 오면 존 업다이크를 떠올린다. 존 업다이크를 읽으면 1968년 봄이 떠오른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연쇄고리가 몇몇 존재한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세계관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하여 동경으로 올라온 것은 1968년 봄이었다. 커다란 짐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게 싫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붙여버리고 코트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와 존 업다이크의 음악 학교만을 쑤셔놓고 집을 나섰다. 밴덤 출판사인지 델 출판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급판인데도 고풍스럽고 상큼한 멋진 표지였다. 여자친구와 식사를 나누고 안녕을 고하고서는 신칸센을 탔다. 겨우 업다이크 한 권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동경으로 올라오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가짜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뭐 아무래도 좋다. 오후 늦게 동경에 도착하여 메지로에 있는 세방으로 가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미 도착해 있어야 할 짐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갈아입을 옷도 없거니와 세면도구도 잿더리도 이부자리도 커피잔도 주전자도 없었다. 비참한 일이다. 방은 횡덩그레했다. 서랍이 하나밖에 없는 기가 찰 정도로 심플한 책상과 형편없이 단순한 철제 침대가 있을 뿐이다. 침대 위에는 정신이 아득해질 것만 같은 매트리스가 얹혀 있었다. 앉아보니 일주일 전에 산 불난 석방처럼 딱딱했다. 구름 껴 희뿌연 봄날의 조용한 저녁 나절이었다. 창문을 열자 멀리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14년이나 지난 옛날 일인데도 자질구레한 일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장 해야 할 아무런 일도 없고 무슨 일을 할 기분도 나지는 않았다.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코카콜라, 물론 병이죠. 병을 상상해주세요. 와 비스켓을 사다 놓고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 벌렁 누워 이따만 업다이크를 읽었다. 조금씩 해가 저물어 방은 어두워지고 나는 천정에 있는 형광등을 켰다. 한쪽 형광등에서 치치치 치치치 하는 소리가 났다. 업다이크를 다 읽은 8시 반쯤 코카콜라 병바닥에는 담배꽁초가 5cm 정도 쌓여 있었다. 나는 책을 머리맡에 두고 한 시간이나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거대한 도시에 이불도 없이 면도기도 없이 전화를 걸 만한 상대도 없이 외출을 할 만한 장소도 없이 홀로 외로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리 우울한 기분은 아니었다. 만약 누군가가 책을 읽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1968년 4월 저 횡암방에 있던 딱딱한 매트리스 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작품의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잔잔하게 스며드는 장소. 그런 장소가 즉 내게는 서재이다. 임스 라운지 체어와 모빌리아의 스탠드와 AR 스피커에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텔레반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다. 존 업다이크를 읽기 위해서는 존 업다이크를 읽기 위한 치바를 읽기 위해서는 치바를 읽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란 기분이 든다. 잘 들으셨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책 읽기 편한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방이 제일 편한데요. 중간 사이즈의 침대랑 책상이 딱 들어가면 딱 맞는, 더 이상 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입니다. 그 방에서 이제 스탠드 하나 켜고 딱 보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다 뭐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책은 창비에서 나온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존 업다이크의 단편 소설 악어떼를 읽을 건데요. 이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 책은 미국의 유명 작가들이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존 업다이크 말고도 조이스 캐롤 오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이 책은 그 미국 청소년 필독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미국의 어느 도서관에 가서도 찾을 수 있는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읽게 될 존 업다이크의 악어떼라는 책은 초등학생의 어떤 사랑 을 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어 때, 존 업다이크. 5학년 2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조은 에디슨이 메릴랜드에서 전학을 왔다. 어른처럼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길쭉한 얼굴과 인형처럼 기다랗고 검은 속눈썹이 특징인 친구였다. 모두들 그 애를 싫어했다. 그달의 프리치 선생님은 학급 활동 시간에 에미라는 여자애가 주인공인 책을 읽어주었는데 지독하게 버릇이 없고 쌍둥이인 애니에 대하여 항상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다. 그런 애미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뽐내기용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거나 땋지 않은 채 복슬복슬한 스웨터 왼쪽으로 늘어뜨리고 뻔뻔하게 선생들한테 말대꾸를 하는 조은이 등장하다니 그 타이밍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프리츠 선생님한테 말했다. 죄송하지만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볼티모어에서는 숙제라는 게 없는데도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간혹 숙제를 좋아하기도 했던 찰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성난 야유를 보낼 준비를 했다. 프리츠 선생님의 미간에 노여움을 담은 주름살이 생겼고 찰리는 선생님이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9월 존 에벌리가 새로 사포질한 바닥에 반쯤은 일부러 보라색 페인트를 쏟았을 때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서 두 팔에 얼굴을 묶고 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선생님은 교육위원회가 무서웠던 것이다. 선생님이 말했다. 존, 여기는 볼티모어가 아니야. 펜실베니아주 올린 거야. 찰리를 비롯한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얼굴이 옅은 갈색으로 물든 조우는 증오의 물결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한 술 더 떠서 설명하려 들었다. 식물에 대해서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처럼 직접 딴 꽃을 어느 날 하루 다 같이 들고 와서 자른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넓은 이파리와 난자당한 이국적인 꽃들의 그림자가 그 애에 대한 인상을 어둡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프리츠 선생님은 주황색 입술을 오므린 다음 미소를 지었다. 고학년이 되면 이 학교에서도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기다리면 다 차례가 돌아오게 돼 있어. 조은이 이번에도 말대꾸를 하려 들자 프리츠 선생님은 한 손가락을 들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비축해 놓은 어른들 특유의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만! 이제 그만!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프리츠 선생님도 그 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그 후로 조은이 수업 시간에 입을 열 때마다 엄청난 야유가 터졌다. 쉬는 시간이건 소방훈련 시간이건 시작종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아침이건 자갈이 깔린 운동장에서 그 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왕제수 아니면 에미 아니면 볼티모어에서 온 걸레였다. 남자애들은 그 애의 멋쟁이 원피스 뒤에 달린 나비 매듭을 획 잡아당겼고 종이를 씹어 뭉쳐서 곱슬곱슬 말린 머리카락 속에 집어넣었다. 심지어 존 에벌리는 미술 시간에 훔친 노란색 플라스틱 가위로 그 애의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기도 했다. 찰리는 이때 조은이 정말로 우는 걸 처음 보았다. 찰리도 다른 아이들만큼 심한 장난을 쳤다. 아니, 다른 아이들은 그저 내키는 대로 한 반면에 찰리는 좀 더 주목받을 생각에 계획적으로 장난을 쳤으니 더 악질이었다. 찰리는 1, 2학년 때에는 제법 인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 언제부터인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 학교에는 토요일마다 스튜어트 모리슨 내 차고에 모이고 하이킹을 하고 같이 풋볼도 하며 겨울에는 힐가에서 썰매를 타고 봄에는 올링거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누비고 찰리로서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그 밖의 많은 일들을 함께하는 남자의 여자의 들의 패거리 월요일이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 있었다. 찰리는 유치원에 다니기 전부터 그 핵심 멤버들과 알고 지낸 사이였다. 하지만 찰리는 수업이 끝나면 얼른 집으로 가서 숙제를 하고 중앙 아메리카에서 발행된 우표를 가지고 놀고 영화관에서 혼자 공포 영화를 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주말이면 데릴 존스나 마빈 아우어바흐와 함께 지루한 구슬치기나 보드게임이나 체스를 했는데 데릴과 마빈은 찰리보다 한 살 어렸고 나이에 비해 똘똘하지도 않았으니 옆집에 살지 않았다면 본체 만체 했을 아이들이었다. 찰리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패거리를 편들면 친구들이 눈치채고 깨워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복도 맞은편 브롭스트 선생님 반에서 과학 수업을 들었을 때 찰리는 둘 다 인기가 바닥인 것 같은 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은 바로 앞에 앉아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 애를 괴롭혔다. 알고 보니 그 애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시험 점수가 항상 찰리보다 낮았다. 꽃을 그렇게 잘라대도 별로 도움이 안 됐나 보네. 아니면 볼티모어에서 하도 오래전에 배운 바람에 나이가 들어서 다 잊어버렸든지. 찰리는 그림을 그렸다. 그 애가 어깨 너머로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장에 가끔 바보 조은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다. 뾰족한 코, 슬퍼 보이는 얇은 입술, 내리깐 눈과 연필로 최대한 까맣게 칠한 속눈썹, 우스꽝스러운 갈고리 모양으로 연습장의 파란색 선을 지나 바닥까지 이어지는 머리카락. 3월이 지나고 봄이 깊었다. 육상 경기용 트랙에 아직 잡초가 무성하고 소프트볼 경기장은 10cm 두께의 진흙으로 덮여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해피 레스커가 겨울 내내 만든 정교한 비행기 모형을 들고 나타났다는 게 봄이 왔다는 신호 중 하나였다. 비행기 양쪽 날개 끝에는 성조기가, 조종실 안에는 조종사가 그려져 있었고 진짜 휘발유로 움직이는 미니 모터가 달려 있었다. 토요일 아침 내내 윙윙대는 소리가 이따금씩 이어지자 세컨드가의 꼬맹이들이 리노크로 몰렸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순서가 이어졌다. 해피가 비행기를 하늘로 던지면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 잠깐 우우 하는 소리를 내다 수직으로 떨어져 박살이 나면서 풀밭이나 진흙탕 위에 불이 났다. 해피의 아버지는 돈이 많았다. 전학을 오고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조은의 옷차림은 다른 아이들처럼 서서히 수수해졌고 어느 날에는 머리를 싹둑 잘라서 잘 빗은 다음 하나로 묶고 나타났다. 그러자 어느 때보다 심한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조은이 로커룸에 들어서자 어떤 바보 같은 여자애가 우우 대머리다 하고 외쳤고 이 한심한 별명은 아침 내내 교실 곳곳을 떠다녔다. 볼티모어에서 온 대머리래요. 늙은 대머리는 왜 얼굴이 빨갈까? 존 에벌리는 손가락으로 가위질하는 흉내를 내면서 입으로는 싹둑싹둑 소리를 냈다. 프리츠 선생님은 손마디로 계속 창턱을 두드리다 아파서 문질러야 할 지경이 되자 남자의 둘을 랭겔 선생님 사무실로 보내 찰리로 하여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게 만들었다. 찰리는 조은이 머리를 자른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달라진 모습을 그리고 싶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그린 작품은 접어서 책상 안에 보관해 두었는데 배트맨의 만화와 A학점과 코스타리카 우표 등 무엇이건 완벽한 세트로 모으는 게 찰리의 본능이었다. 조은은 어두운 분홍빛 얼굴을 하고 손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꼼짝 않고 젖줌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자르니까 이마가 눈에 띄었고 목이 드러났다. 턱은 날카롭고 눈은 더 커 보였다. 찰리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고수머리를 잃는다든지 월경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날카로운 성장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했다. 철들고 가장 먼저 한 생각도 여자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것이었다. 찰리가 그린 그의 환상적인 캐리커처가 탄생했다. 천재적인 작품이었다. 찰리는 뒷자리에 앉은 스튜어트 모리슨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너무 수준 높은 작품이다 보니 스튜어트는 상한 달걀 같은 눈동자로 끔뻑이며 쳐다볼 따름이었다. 찰리는 다른 종이에 똑같이 옮겨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었다. 그제야 스튜어트가 반응을 보였고 그림은 사방으로 옮겨 다녔다. 그날 자면서 찰리는 꿈을 꾸었다. 눈을 뜨고 나서도 선명했던 것을 보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깨어나기 직전에 꾼 게 분명했다. 둘은 정글에 있었다. 조우는 찢어진 사롱,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남녀 구분 없이 허리에 둘러입는 옷을 입은 채 맑은 강물에서 악어떼와 함께 헤엄을 치고 있었고 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리호리한 그 애와 악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에 고요함이 감돌았고 유리창 같은 수면 아래가 또렷이 비쳤다. 조은의 얼굴에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가끔은 멍해 보이기도 했다. 그 애의 얼굴이 수면 가까이 다가오자 머리카락이 뒤로 늘어지며 부채살처럼 펴졌다. 찰리는 안타까워하며 침묵의 고함을 질렀다. 그러다 찰리가 그 애를 구해냈다. 두 팔에 물을 담근 느낌도 없었는데 수영복을 입은 찰리의 품에 그 애가 안겨 있었다. 찰리는 물살을 거슬러 미끄러져 올라가는 악어의 울퉁불퉁한 등을 서프보드처럼 딛고 서서 어느 영화 속 장면처럼 키 큰 나무와 하얀 꽃과 축 처진 덩굴 사이를 지나갔다. 둘은 강 위로 드리워진 아치 모양의 나무 다리를 향해 가는 듯 했다. 그 밑을 어떻게 지나가나 고민할 때 강과 정글이 찰리의 침대와 방으로 바뀌었지만 그 애를 구해내서 안고 있다는 달콤함과 뿌듯함은 페달을 밟고 누른 피아노 건반 소리처럼 가실 줄 몰랐다. 찰리는 좋은 에디슨을 사랑했다. 그날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새롭게 깨달은 이 사실은 엄마가 억지로 쥐어준 우산 밑에서 몇 번이고 혼자 되뇌이는 동안 종 모양의 연기처럼 점점 부풀어 올랐다. 사랑은 아무 맛이 없지만 후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우비와 고무장화, 그랜드가를 따라 늘어선 뒷마당을 막은 야트막한 담위로 고개를 숙인 빨간 모자를 쓴 딸기나무들, 심지어 포장도로 틈새로 보이는 흙과 이끼마저 뚜렷한 향내를 뿜어냈다. 목구멍과 가슴이 만나는 근처를 바위덩이가 누르고 있지만 않았던들 웃음을 터뜨렸을 텐데 이제는 쉽게 웃을 수가 없었다. 살짝 콧수염이 난 주일 학교에 가엾 쓴 웨스트 선생님이 이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 찰리에게 찾아온 듯 했다. 찰리는 자신에게 조언을 달라고 기도했다. 날씨가 축축해지자 묵직한 단조로움이 만물을 덮었다. 커브를 도는 주황색 버스와 전선 위에 앉아있는 네 마리의 새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다. 찰리는 전보다 단단하고 가벼워진 기분이었고 획 방향을 틀어야 할 모서리와 서둘러 지나가야 할 향로를 앞두고 있는 듯한 심경이었다. 만약 그 애를 책임지게 된다면 매정한 친구들 손에서 그 애를 구하게 된다면 다른 패거리는 무시하고 새로운 패거리를 직접 만들 것이다. 처음에는 조은과 단둘뿐이겠지만 심술 굳고 멍청한 친구들한테서 탈출한 다른 아이들이 합류하면 찰리의 패거리는 점점 강해질 테고 스튜어트 모리슨의 차고는 토요일이 되어도 찾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찰리는 풋볼팀을 거느린 왕이 될 것이다. 모두들 찾아와서 자비를 빌 것이다. 1단계로 로커룸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은 에디슨을 사랑한다고 알렸다. 조은이 받은 미움에 비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뜻밖의 잠잠했다. 주먹 다짐이라도 해야 할 줄 알았더니 작심하고 준비한 꿈 이야기를 들으려 오는 아이도 거의 없었다. 아무튼 찰리가 그 애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소문은 그날 아침에 교실 전체로 쫙 퍼졌다. 조은과의 사이에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찰리가 바라던 바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이상했고 프리츠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무슨 설명을 시켰을 때에는 말까지 더듬었다. 점심시간에 찰리는 잡화점에 조심스럽게 숨어서 그 애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같이 걷던 못생긴 여자애, 찰리도 아는 여자애였다. 는 다음 큰 길에서 골목으로 사라졌다. 찰리는 잠깐 기다렸다. 달리기 시작했다. 같이 걷던 아이가 아래로 꺾어 들어간 길과 찰리가 평소에 위로 꺾어 들어가는 길 사이에서 조은을 따라잡기 위해서였다. 비는 멈추었고 접은 우산은 특공대의 총검 같았다. 그 애의 뒤로 다가가서 찰리가 말했다. 탕탕! 그 애가 고개를 돌렸고 찰리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애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눈을 마주치려니 얼굴이 빨개서 시선을 떨어뜨렸다. 어머 찰리, 여기는 웬일이니? 그 애가 메릴랜드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물었다. 수업이 끝나면 경찰관 칼 아저씨가 학교 앞에 서 있다 아이들이 그랜드가를 건너 집으로 가는 걸 도와주었다. 이제 찰리는 위험한 오거리를 혼자서 다시 건너야 할 것이다. 그냥 찰리는 이렇게 말하고 미리 생각해 놓았던 한마디를 써버렸다. 머리를 자르니까 예쁘다. 고마워. 그 애는 이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볼티모어에서 예절 수업을 받은 게 분명했다. 그 애가 찰리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애의 눈 속에 들어있던 찰리의 모습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아래 눈꺼풀 밑으로 펄쩍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애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찰리는 눈이 내린 뒤 첫 새벽이 밝아오는 창가에 서 있는 것처럼 충만감에 한없이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예전 머리도 괜찮았어. 그래? 특이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그을린 피부였다.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그 애가 얼굴을 붉히면 빨간색이 아니라 옅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게다가 그 애에서는 향기가 났다. 찰리가 말했다. 올린 거는 어때? 썩 좋은 것 같아. 좋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썩 좋은 올린 거. 나는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그 애는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음을 터뜨렸다. 찰리는 썰렁한 말은 그만두고 한 손가락 위에 우산을 거꾸로 올려놓았고 중심이 제대로 잡히자 뒷걸음질 치면서 이 손바닥에서 저 손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며 우산을 던졌다. 검은색 우산 자루가 군데군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움직였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모퉁이에 다다라 찰리는 흥분한 나머지 지팡이를 짚은 점잖은 신사 흉내를 내려다 우산 자루를 구부러뜨리고 말았다.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깜짝 놀란 그 애의 얼굴을 보는 게 훨씬 값진 일이었다. 찰리는 방과 후에 이번엔 더 멀리까지 그 애를 바래다 줄 생각으로 점심시간 내내 계산을 했다. 아빠와 함께 자전거에 칠을 새로 할 것이다. 다음번에 머리 자르러 갈 때엔 소가 핥은 것처럼 보이지 않게 가르마를 바꿀 것이다. 180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모두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하겠지. 수영도 배우고 그 애를 데리고 두구로 놀러 가기도 할 것이다. 오후가 되자 꿈의 효과가 조금 사라졌다. 찰리는 그 애를 계속 지켜보다 브롭스트 선생님 수업에서 프리츠 선생님 수업으로 옮길 때 조은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재잘거리며 함께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애는 수업 시간에도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자파점의 어두컴컴한 유리창 뒤에서 그 애가 그 패거리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애와 스튜어트 모리슨이 이를 환히 드러내며 웃고 소리치고 스튜어트가 무슨 흉내를 내고 가엾은 얼간이 존 에벌리가 멍청한 똘마니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걸 보았을 때 찰리는 놀랐다기보다 창피했다. 너무 창피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찰리는 키가 큰 울타리 뒤에 숨어서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세상이 뒤집혀버린 마당에 다행이다 싶은 마음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았다. 찰리가 잔인한 장난으로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애정이었고 모두들 그 애를 미워하기는커녕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다. 가장 덜 떨어진 아이조차도 그 사실을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애는 그 반의 여왕이었고 찰리가 궁지에서 헤어나오려면 그 애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특히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남자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를 이제 막 처음에는 괴롭히죠. 막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괴롭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좋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괴롭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릴 때 막 좋아하는 애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보면 처음에는 이제 찰리가 스튜어트 모리슨이라는 그 친구가 속해 있는 그 그룹과 친해지고 싶어서 조은을 괴롭히죠.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다 조은을 싫어하는 줄 알고 선생님마저도 조은을 싫어한다고 자기 혼자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조은을 막 놀리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조은과 악어떼가 같이 가다가 자기가 악어떼에서 조은을 구하는 꿈을 꾼 후부터는 조은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죠.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은 약간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악어떼죠 그게. 여기서는 다른 친구들 악어떼로부터 조은을 구하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조은을 사랑한다고 다른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보니까 이제 진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조은을 싫어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다 조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착각이란 걸 깨닫게 되죠. 찰리가 꿈에서 본 악어떼와 조은, 그러니까 악어떼가 조은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구했지만 사실은 조은과 악어떼들은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만의 착각으로 조은을 구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나중에 꿈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조은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모리슨의 그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찰리가 무시하는 멍청한 존 에벌리마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합니다. 네, 사실은 결국 찰리가 왕따인 거죠. 네, 이런 모습은 청소년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잘 나타내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는 여기서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음악을 하나씩 틀어드리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요. 음악은 앞에 이제 장근석 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근석 씨의 그 허세근석 두 번째 소재인 앙드레 가뇽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앙드레 가뇽은 그 뉴에이지 그 피아니스트죠. 그래서 피아노 곡을 연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뭐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몇 곡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걸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곡은 화이트 포레스트인데요. 이거는 한글 제목에도 따로 있습니다. 한글 제목은 하얗게 내린 서리입니다. 요즘이 서리가 내릴 때죠. 저희 지방은 조금 늦게 내리지만 윗지방은 지금쯤 서리가 내린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곡을 들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